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27절입니다. 27절에서 38절인데 먼저 34절까지 4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피어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예수의 물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물으신 것도 있지만요. 또 예수님한테 물어봤던 사람들도 있고요. 때로는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실 때도 있고요. 그 기준에 있어서 그 예수님에게 따져 물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서 여자들이 크리스마스도 다가왔으니까 여자들 가운데서 사마리아 여인을 중심으로 한번 보면 좋겠다. 그래서 그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물으시든지 또는 예수님 물음을 받든지 침묵하시든지 뭐라 하시든지 간에 일관된 것은 그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마음. 그 마음을 오늘 우리가 좀 찾아가고 배워갈 수 있으면 우리가 암만 이야기가 많고 말이 많아도 마음이 통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좀 알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자들에게 알리는 예수의 마음을 보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들에게 주려는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 두 가지가 비슷한데 좀 다릅니다.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38절 또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합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첫 번째는요, 예수의 마음인데 우리 포함해서 제자들이 몰라줬던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에게 질문을 한 그 여인 두 명을 이렇게 2절과 4절에 대비시킵니다. 첫 여인이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예수의 모친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봤던, 그게 첫 번째라 그러면요. 두 번째 여인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의 지점에 있는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여자를 두 번째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마치 마리아가 탕자 비유에서 생각해 보시면은 집안에서 잃어버린 장자로 생각해 보시면요. 익숙했기 때문에 그것이 뭔지를 몰랐던 장자를 생각해 보신다면은 장자의 종류라면은 사마리아 여인은 집 밖에서 잃어버린 탕자와도 같은 입장입니다. 지금 사마리아 마을 어귀 우물가에서 예수를 혼자 두고요. 제자들끼리 마을로 들어간 것은 랍비를 배려한 조치입니다. 유대인과 적대적인 사마리아 마을에서 선생님까지 가서 하다가는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니까 제자들이 다 같이 음식을 구하러 들어갔습니다. 이게 혼자만 간 것이 아니라 무리 지어서 가면은 힘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생각하셔도 그 장면이 그대로 이해가 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까 엉뚱하게 예수가 여자도 사마리아 여자랑 대화하는데 푹 빠져서 지금 있는 장면입니다. 이게 제자들로서는 전혀 상상을 할 수 없는 이런 조합이에요. 그런데 그 대화를 옆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음식을 가지고 자기네들 좀 먹었겠죠. 그래 와가지고 왔는데 거들떠 보지도 않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차마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방해를 하기도 그렇고 그냥 전문용어로 뻘쭘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있다가 아니 이 여자가 갑자기 흥분해가지고요. 물동이를 던져두고서는 마을로 쫓아 들어갑니다. 돌아가요. 그 하는 생각은 저의 생각이지만 아마 거의 맞을 것 같아요. 야, 이 메시아라 이거예요. 그리스도. 이분이 정말로 내가 기다렸던, 내가 했던 일을 다 알았던 이분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당신이 여기를 지나갈지 모르니까 또 이런 기회가 올지도 모르겠으니 내가 여기서 물 깃고 이러고 할 때가 아니고 내 이웃에 있던 사람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알려서 당신을 만나러 올 때까지 내가 지금 데리고 올 테니까 딴 데 가지 말고 물동이 던져두고 간 것은 내 물동이 잘 지키셔. 아주 저는 분명히 한국 아줌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딱 그렇게 해놓고는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대해서 이 여자가 휙하니 가버렸으면은 가장 자연스러운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이 돼야 합니까? 그 장면에서요. 선생님, 지금 이 상황이 뭡니까? 아니,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또는 아유, 그 여자랑 그렇게 말 섞으면은 선생님 여기서 선생님은 이러시면 안 되죠. 라든지 이런 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4장 27절에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라는 말이 사실은 그 배경이 그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하는 말은 예수님의 마음은 좀 물어주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궁금해하거나 묻는 사람들이 없어요. 예수님으로서는 지금 그 긴 기간 동안에 지금 이 여자랑 우리가 지금 이 사마리아 여자랑 얼마나 긴 그거를 대화를 나누면서 성경에 이 정도로 이런 중요한 장면을 이렇게 이 정도로 한 사람이랑 대화를 꼼꼼하게 하면서 있는 장면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서는 도마하고도 안 했고요. 요한복음의 어느 누구하고도 이 정도로 베드로하고도 이 정도로 안 했어요. 이 정도로 꼼꼼하게 한 개인을 두고 한 장면이 제가 아는 바로서는 복음서에도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으로서는 지금 정말로 중요하고 심각하게 모든 걸 다 했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그냥 고작에서 하는 말이 식사하세요. 지금 애가 학교에서 상장을 받고 뭘 해가지고 또는 뭐 완전히 뭐 피 터지게 해가지고 온 만신장이 돼서 트로피 하나 받아갔다 왔다고 집에 와서 막 감격해서 왔는데 숙제는 쓰레기 비웠냐? 물론 비워야 되겠지만 애를 보고 무슨 일이 있었니? 트로피를 갖고 왔으면 야 이게 뭐니? 그게 물어보는 게 그게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없었던 것처럼 투명인간처럼 아무런 관계없는 것처럼 지급하고 식사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품위있게 눈치채라고 내게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지금 속에서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속이 좀 부글부글하지 않았나. 그런데 예수님이 하는 말은 지금 내가 밤 이야기 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제자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아니 우리 말고 누가 또 밥을 갖다 줬는가 비요? 이렇게 지금 나가니까 예수님이 지금 거기 대해서 하는 말이 지금 이거는 아니지 않냐? 물길로 왔던 이방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웃들이 생수 대신 예수를 만나야 된다고 사명에 펄떡거리며 날뛰는데 어쩜 너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어쩜 너는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쩜 너는 그렇게 익숙하게 있다 하면서 관심도 없고 이해도 없는 너희들이 된 내 제자들아 한 명 한 명이 저 사람이 교회 새로 왔을 때에 그 사람이 바뀌었을 때에 여러분 거기 대해서 감격과 마음에 느끼는 거 목사만 느끼는 겁니까? 자기 교인만 그렇게 느껴야 되는 겁니까? 2019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물어봅니다. 생계를 위한 물동이를 팽개칠 정도로 먹고 사는 양식에 전혀 관심이 안 갈 정도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없으셨으면은 오늘이라도 우시고 회개하시고 이거라도 없으면은 헛살았다. 딴 거는 다 되더라도 예수님의 제자로서는 헛살았습니다. 이 말은요 다섯 가지 면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오늘 저녁에 잡으시고 주님 이 마음을 예수의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것은 첫 번째 내 관심이 내가 물동이나 양식이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될까 내 몸이 어찌 될까 뭐가 어찌 될까 리타이어가 어찌 될까 그거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은 어느 한순간만이라도 첫째로 나를 보내신 주님께 관심 주느라 이런 데 관심이 안 간 적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를 보내신 분 주님의 뜻이 그것을 내가 궁금해지고 관심이 있어져서 이런 모든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때가 지금이라도 한 주 남았습니까? 두 주 남았습니까?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 나를 보내신 주님의 뜻을 이행하는 데에 내가 하나라도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가는 이것을 위해서 내가 하는 데에 내가 다른 것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일상에 돌아가는 이것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한순간만이라도 1분이라도 5분이라도 네 번째, 나를 보내신 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이것에 내가 하루를 살았을 때 내가 한순간을 살았을 때 내가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오실 때라도 내가 지금 주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는 이것을 가지고 왔느냐 이겁니다. 다섯 번째 나를 보내신 분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에 완전히 몰두를 해서 물동이를 내팽개치고 뛰어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없으시면은 다섯 가지 중에 하나는 걸쳐야죠. 하나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어야죠. 후회되십니까? 그렇게 해보셨으면은 그게 후회되십니까? 손해본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더 많이, 더 자주 나에게 왜 생명을 주셨는지, 살아라고 한 사명을 주신 분과 그 사명을 위해서 희생하고 손해보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음이 아쉽고 안타까운가요? 그렇게 끼니를 거르고 하루 종일 굶어도 대목 만난 장사꾼이 몰려드는 손님과 돈 벌려는 재미에 죽은 둥 사는 둥 신들린 듯이 일하는 것처럼 예수와 사명에 쓰임받는 재미에 열정을 쏟아야 사는 맛이 나는 사람, 그게 예수인입니다. 두 번째, 제자들에게 나눠줬으면 하는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 추수꾼의 마음입니다. 너희는 눈을 들면은 뭐가 보이느냐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눈 들면은 여러분 눈에 뭐가 보입니까? 나의 눈에는 뭐가 보입니까? 나는 눈을 들면 천국으로 들어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 눈에 가득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관심 있는 곳에 눈이 가게 마련입니다. 그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계시는데 한 분은 신발 전문이시고요. 한 분은 세탁업계에 오랫동안 하신 전문이에요. 같이 신발 갔다가 오면요, 한 분은 맨날 그 집에 신발 구두리하게 해요. 한 분은 딱 보고 나서 빨래가 스팟이 안 좋다, 뭐 전문 용어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갔다 오면은 다음에 하는데 첫 번째 시작이 그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익숙한 관심 있는데 먼저 눈이 가게 마련입니다. 그 관심을 가지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가져야죠.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모든 것에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그 관심이 어디에 가 있느냐는 겁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우리들의 마음은요, 한 4개월쯤 있으면, 아직도 시간이 있으니까 좀 더 넉넉하게 기다리게 있으면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느긋이 있는 것 같지만, 예수는 추수꾼의 시야로 보니까 아직은이 아니고 이미 희어져서 지금 추수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 내 눈에 보이는 이것을 너희들도 같이 보면 좋겠다. 여러분의 눈은 추수꾼입니까? 방관자입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뭐 다 이래서 뭐 신앙생활 할 사람 아무도 없다고요. 정말 보는 곳마다 저 사람 요것만 하면은, 눈과 전화만 한번 해주면은, 눈과 터치만 해주면은 마음이 돌아올 건데, 그게 같이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려고 해도 정말로 참 없네요. 제 직업이 그래서 하는 말 아닙니다. 정말로 눈에 뭐가 보이십니까? 우리 눈에 뭐가 보입니까? 예수의 이미 와 있는 희어졌던 그 밭을 보면은 그 안에 주님이 주어진 것이 항상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 대해서 나는 그 눈을 가지고 움직여서 가는 겁니다. 두 번째,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함이라. 다른 말로 하면요. 이미 나는 싹스를 받았다. 말합니다. 자식 대학만 졸업하면, 빚만 다 갚으면, 뭐만 하면은 그 다음에 가가지고 뭐 전도도 하고 뭐도 하고 계획도 하겠다고요. 저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전도라는 거가 그게 내 계획대로 인생 계획표대로 그렇게 오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갑자기 한다고 해서 그게 갑자기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가 숨 쉬는 거고 관점이고 살아가는 숨 쉬는 거지 그게 어느 날 갑자기 가서 내가 오늘부터 해야죠. 그러면 그게 오늘부터 갑자기 한다고 그게 갑자기 됩니까? 참을 줄도 모르고 사람을 볼 줄도 모르고 인내할 줄도 모르고 말씀 볼 줄도 모르고 거기 대해서 된 게 없는데 의욕만 가지겠다고요. 여러분 내가 의욕만 가지겠다고 여러분의 자식을 내가 오늘 제가 처음 신학교 갔었을 때에 그 신학교를 세웠던 목사님이 가슴에 페이스메이커를 다니고 졸업 초년생들은 마지막 강의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만약에 면도하러 갔는데 면도하는 사람이 이발사가 칼을 옆에서 쫙 적으면서 너는 거품하고 누워있는데 손님 저는 면도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저는 이것이 저의 꿈이에요. 손님이 저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처음이에요. 그러면은 거기 네가 누워서 그걸 맡기겠느냐 이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수술하는 걸 너무 좋아한다고 자기 자식을 수술하는데 맡기겠느냐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이 시간, 이 순간에서 철두철미하게 싸우면서 투쟁하면서 가야 그래도 현실이 오면은 될까 말까 긴가만가 하는데 갑자기 안수 줘서 목사 됐다고 장로 됐다고 안수집사 됐다고 그 역할을 합니까? 그 안에서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처절하게 그걸 해야 되는 것이 있어져야 되는 건데요.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미 나는 너에게 내 생명을 줬으니까 네 몫을 싹쓴 다 받았어. 지금 공사 착수금도 주었고 중도금도 주었고 중공 대금까지 나한테 이미 다 주었고 입주할 손님들이 이삿짐 센터에 연락하고 있는데 하시라도 연락만 하면 지금 올 참인데 너는 편안하게 느긋하게 있으면은 뭐 돈 더 내라고 지금 흥정한다면은 주님 이거 해줘야 내가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의 구속으로 이미 품삯을 다 박은 사람들입니다. 천국에 이르는 사람 열매를 모으려고 밭으로 나가는 신흉이라도 해야 그래야 낯짝이 서는 겁니다. 세 번째 농사꾼의 마음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주어진 역할이 추수꾼의 역할인지 씨 뿌리는 역할인지 아니면 그 가꾸는 역할인지 그 역할이 어떤 역할을 지금 나에게 수시로 주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과 한 차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교제를 했지만 참 괜찮은 분이시다. 나이도 젊으신데 여러 가지 경험도 많으시고 참 좋으시다 했는데 서부의 한 도시에서 목회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바로 얼마 전에 제가 멘토링하는 한 가족이 바로 그 도시로 가게 되었는데 목사님 교회 좀 추천해 주세요 하는 이야기를 바로 얼마 전에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이동 중에 카톡으로 이런 분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아유 해주시면 저쪽에다 카톡으로 연락해서 이런 분 있는데 연락해서 그 한 20분 사이에 서로 간에 카톡으로 연락해서 서로 간에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아 이번 여행을 내가 동부 이쪽까지 어떻게 왔나 싶었더만은 이렇게 좋은 가정을 수입은 좋은 가정이 이렇게 소개받는 것이네요 했습니다. 저도 같이 얼마나 기뻤는지요. 씨 뿌리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것을 추수해서 거두는 사람 있고 저도 한 분 한 분 여러분 볼 때 여러분들이 저하고 만나기까지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들, 사역자들,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해서 저에게 이렇게까지 순서가 와서 이렇게 왔는가. 때로는 씨앗 뿌리는, 씨 뿌리는 사람, 때로는 추수꾼, 때로는 가꾸는 사람. 이 안에서 역할은 끊임없이 돌아가는 겁니다. 추수꾼이 되어보면은 씨 뿌리는 파종꾼의 수고도 알고 그들이 수고한 덕에 내가 추수의 기쁨을 맛본다는 감사의 마음도 가지게 되고요. 또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는 강박에서도 해방받고요. 순간순간이 감사하고 고맙고 겸허히 받아야 되는 선물임을 깨닫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제가 누리는 이런 행복을 여러분이 조금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저는 아침마다 가슴이 벌떡벌떡 뛰고요. 저녁에 자다가도 일어나서는 생각하면은 너무 사는 게 신나요. 저를 쳐다보면은 허접하지만 저 같은 사람을 붙잡고 쓰시고 말씀 주시면 저는 삼층천이 이런 거 아니겠는가. 설교해놓고 나면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그걸 또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서로서로 연결되어서 날줄과 씨줄로 한 코 한 코 한 땀 한 바느질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저분과 나가 또 내가 몰랐던 저분들이 이렇게 세워가는 놀람과 기쁨의 연속입니다. 이거 파트로 가서 안 해보면은 모릅니다. 여러분, 늙어서 죽을 겁니까? 낡아서 죽을 겁니까? 낡아서 다 쓰고 죽읍시다. 여러분의 주신 시간, 주신 몸, 뭐 하다가 갈 겁니까? 예수의 마음이 제자들에게 대해서 이제 금방 만난 이 여자도 물동이 때문에 물길로 왔다가 그거 다 접어놓고 쫓아갔는데 너는 제자라면서 너는 내가 옆에 이렇게 있는데도 그 마음 모르고 식사하시죠. 밥은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 분명히 그러시고 나서 식사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내 마음을 알겠느냐. 여러분, 전도와 영혼 구원에 대해서 안 해보시면은 예수의 마음은 죽어도 모릅니다. 절대로 모릅니다. 그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자기 고생하고 고통받아서 하는 거는 그거는 아직까지 그 가지고 예수의 마음 아는 거는 아직은 모릅니다. 남의 고통과 남의 수고와 남의 그를 위해서 나를 희생할 때에 그 가운데서 예수의 마음이 뭔지 예수가 뭐 때문에 왔는지 그것을 해보고 그것을 경험해봐야 천국 가서도 쓸모가 있을 거 아닙니까? 천국의 실력은 희생의 실력이고 천국의 실력은 사랑의 실력이고 천국의 실력은 속썩은 실력이고 천국의 실력은 고생이 아닙니다. 그 고생 가운데 말씀으로 어떻게 변화되었냐는 고난의 실력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전달받으셔서 남은 한 2주 예수의 마음 하시고 누리시고 예수의 마음으로 2020년 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고요.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으니 이루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밭을 향한 휘어져 그 밭을 보며 주님께서 다른 성경에서는 아버지께 밭을 추수할 추수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주여,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본받을 수 있도록 나의 현실과 나의 일상에서 그 마음을 가다듬는 저희들로 조금이라도 예수의 그 마음으로 채워서 한순간이라도 살아보는 그 기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자유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